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한국 정치의 아주 뜨거운 법적 공방부터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단 기술 법안의 명암, 그리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좀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까지 꽤나 굵직한 사건들이죠. 자, 이 소식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들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치, 기술, 미국 국제 문제로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깊이 들어가 보면 기존의 법과 제도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마 이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경계선이라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첫 번째 경계선이 시험받고 있는 현황, 국내 정치 현안부터 시작해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인데요. 여러 항소 이유가 있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이거였어요. 판결문 없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잠깐만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상식적으로 판결문이 있어야 판결이 성립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그 상식적인 지점을 변호인단이 파고드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분명 판결은 판결문으로 선고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 중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측에 주지도 않고 주문, 즉 징역 5년이라는 결과만 낭독했다는 거죠.
아, 결과만요?
네. 변호인단은 이걸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재판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어떤 외부 압력이나 시간에 쫓겨서 무리하게 선고를 밀어붙였다, 이런 의심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 내용이 뭐냐를 따지기 전에 이 재판 절차부터 틀려먹었다고 선언해버리는 거군요.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인데요. 그런데 소스를 보니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수사 과정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더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변호인단의 주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는데요. 첫째가 방금 말씀하신 절차적 하자고요.
네.
둘째는 공수처의 권한 남용입니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사실상 내란죄를 겨냥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니 월권이란 주장입니다.
아, 권한 밖에 수사를 했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 대통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였다고 항변합니다. 이 세 가지 주장을 엮어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죠. 수사부터 판결까지 이 사건은 총체적으로 잘못됐다.
아,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각각의 주장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군요. 보내주신 논평 자료를 보니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던데요. 이 모든 법리 다툼이 사실은 진짜 본게임, 즉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방어하기 위한 거대한 방패막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왜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도 체포될 위기에 처했는가? 바로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아, 내란죄는 예외군요.
네, 그러니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는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라기보다 내란이라는 거대한 사건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게 논평의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변호인단의 복잡한 법리 주장을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라고까지 표현하죠. 법기술을 총동원해서 사건의 본질인 내란 혐의를 숨기고 절차적인 문제만 부각하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정말 치열한 법리 싸움이네요. 다음 정치 현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청문회 정면 돌파를 선언했죠. 이 사안의 중심에는 자료 제출 비율이라는 숫자 싸움이 있어요. 국민의힘은 15%만 냈다. 후보자 측은 75%나 냈다고 주장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건가요?
이 숫자 공방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후보자 측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미제출 자료 대부분은 보존기한, 그러니까 5년이나 10년이 지나서 공식적으로 폐기된 서류들이라는 겁니다.
아, 물리적으로 없는 자료다.
네. 심지어 국민의힘이 30, 40년 전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개인의 성실성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의 한계라는 항변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건 후보자 검전을 위한 공세라기보단 의혹만 부풀려서 청문회장 문턱도 밟기 전에 자진 사퇴를 유도하려는 정치적 프레임 전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논평 자료에 나온 제 얼굴에 침뱉기라는 표현이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자신들이 정치적 이유로 제명했던 인물을 이제 와서 부적격하다고 공격하는 상황의 모순을 정확히 꼬집은 거죠. 이 상황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시간 끌기 전략을 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 시간 끌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문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껄끄러운 그림이죠. 자기들이 내쫓은 사람이 장관 후보자로 앉아있는 모습을 전국에 생중계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청문회는 피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해훈 후보자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당에서 버림받아 돌아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청문회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명예를 회복할 유일한 공식 무대인 셈입니다.
한쪽은 어떻게든 피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든 그 무대에 서려고 하고 양측의 절박함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군요. 누가 이길지는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정치적 생명이 걸린 싸움이니까요.
이렇게 기존의 정치적 법적 규칙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기싸움과 절박함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더군요. 바로 기술의 영역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한다는 소식인데 이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엄청난 자부심과 동시에 불안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양날의 검입니다. 긍정적인 면부터 보자면 이 법이 한국 AI 산업의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 표준이요?
네. 한국은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가가 법으로 보증하는 나라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대한 집착이 문제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너무 서둘렀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 몇 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너무 성과에 쫓겨서 단기간에 밀어붙였다는 거죠.
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바로 그 부분이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우려됐던 건 역차별 문제였습니다. 이런 규제가 결국 국내 기업들의 발목만 잡는 족쇄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법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정말 예리한 지적입니다. 법 조항을 보면 해외 기업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죠. 만약 법률 자문만 해주는 로펌을 형식적인 대리인으로 지정해버리면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아, 빠져나갈 구멍이 있군요. 그렇죠. 결국 국내 기업들만 온갖 규제와 서류 작업에 시달리고 정작 시장을 지배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는 게 산업계의 가장 큰 공포입니다.
논평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더군요. 책임을 기업에만 떠넘기지 말고 국가도 함께 져야 한다. 특히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고위험 AI 분야에서는 국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운전하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거나 AI 의료기기가 오진을 했을 때 그 책임을 온전히 개발사에게만 물을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렇네요.
이런 고위험 영역에서는 국가가 인증 시스템을 만들거나 감독기구를 운영하는 등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산업도 발전하고 국민도 신뢰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법의 가장 큰 구멍으로 윤리 문제를 꼽고 있더라고요. AI 시대에 안정성, 신뢰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윤리인데 그게 쏙 빠져 있다는 비판이요. 이건 마치 엄청나게 빠른 슈퍼카를 만들었는데 핸들이나 브레이크는 빼놓은 느낌인데요.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이게 이 법이 처한 딜레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정부는 기술 발전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 처벌 규정은 최소화하고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
그 과정에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윤리 문제는 일단 뒤로 미뤄둔 셈이죠. 하지만 AI에서 윤리가 빠지면 기술이 보이스피싱이나 가짜뉴스 생산 같은 범죄에 악용될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기술은 있는데 방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논평의 결론은 의외로 현실적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법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니 일단 시행을 해보고 부족한 점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고쳐나가자는 겁니다.
일종의 베타 테스트 같은 거네요?
네, 뭐 빠른 시작, 지속적인 보완 전략인 셈이죠.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런 미지의 기술에 대한 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만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단 시작하고 계속 고쳐나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자, 이렇게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문제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한 나라의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규칙, 즉 헌법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 소식인데요. 미 육군이 미네소타주에 파병할 가능성에 대비해 1,500명의 병력을 대기시켰다. 이 뉴스에서 핵심 키워드는 반란법, Insurrection Act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법인가요?
반란법은 미국 헌법의 아주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법입니다. 간단히 말해 대통령이 주정부의 동의 없이 국내의 법집행이나 소요사태 진압을 위해 연방군대를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주정부 동의 없이요?
네. 미국은 전통적으로 군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데 이 법은 그 원칙의 유일한 예외 조항인 셈이죠.
아.
가장 마지막으로 발동된 게 1992년 LA 폭동 때였으니 이게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 조치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을 자국 영토에 자국민을 상대로 투입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당연히 지역 정치권에서는 위헌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소스들을 보면 이걸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인 행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겁주려는 의도라는 거죠.
네. 논평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걸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의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 간의 정치적 힘겨루기로 분석합니다.
힘겨루기요?
네. 명분은 불법 이민 단속이지만 실제 목표는 연방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주지사를 군사력으로 압박해 정적을 제거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죠. 주정부의 고유 권한인 행정권과 치안 유지권을 연방 군사력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헌법적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자료에 나온 한 역사적 비유를 보고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상황을 1980년 5월 18일 한국의 신군부가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했던 사건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더군요. 미국 내의 상황을 광주와 연결짓는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 비유인데요. 왜 이런 극단적인 비교까지 동원한 걸까요?
그 비교가 이 사안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선을 넘어 국가가 자국민에게 충불이를 겨눌 수 있는 비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기시키는 거죠.
아.
특히 대기 중인 부대가 알래스카에 주둔한 제11공수사단 소속이라는 점이 그 비유에 섬뜩한 현실감을 더합니다.
공수부대요?
네. 공수부대는 본질적으로 적진에 침투해 신속하게 목표를 장악하는 부대잖아요. 그런 부대를 자국 영토에 투입할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위협적입니다. 논평이 미국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는데 그 문장에서 깊은 우려가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든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과거 권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경계, 새로운 정치인의 시험대, 미래 기술을 둘러싼 법적 규칙 만들기, 그리고 한 강대국의 헌법적 위기 가능성까지. 스케일이 정말 큰 이야기들이었네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모두 법원, 청문회, 국회, 헌법처럼 우리가 당연하고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제도와 규칙들이 얼마나 유연하게 때로는 위험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단단해 보였던 시스템의 경계선이 사실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밀고 당겨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저희의 대화가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남겼으면 합니다. 정치, 법률, 기술의 규칙이 실시간으로 우리 눈앞에서 허물어지고 새로 쓰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변화의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